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무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토끼 해라는 것을 어제 알았어요. 네, 어제 안 것도 어디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토끼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장난감을 이렇게 해서 토끼가 팔짝팔짝 뛰는 뭐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올해가 아마 토끼 해인가 보다. 예, 이러긴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 2010년에도 정말 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또 2011년을 이렇게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아침에 또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우리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아이들 또 이렇게 교회 와서 목사도 보고 형제 자매도 이렇게 보고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와서 보니까 올해는 새롭게 작심을 하고 저 뒤에 늘 앉다가 올해부터는 내가 좀 앞에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앞에 앉는 그 형제 자매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또 기쁘네요. 그렇잖아요. 이게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뭔가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얼마나 좋은 그러한 반응이에요. 나오지 않던 그런 아이도 어떻게 재촉을 해서 데리고 나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조금이라도 더 들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그 간절한 그런 심정으로 아이들 데리고 나온 이런 부모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막중한 그런 책임도 느끼고 어떻게 이 형제 자매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내가 좀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그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내 마음속으로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 일을 하리라 저 일을 하리라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내 나름대로 무언가를 자꾸 계획을 세워놓고 그 내 나름대로의 그런 욕심을 따른 그런 일들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너희 생명이 수증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 밤에 야식하려면 라면 하나씩 끓여서 먹잖아요. 그렇죠? 라면 끓이면 김이 나오잖아요. 그게 베이퍼, 수증기예요. 그 수증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냥 사라져버리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보실 때 그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처신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낭패를 보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 있을 거예요. 개나 고양이가 2011년 되니까 무슨 계획이나 어떤 목적한 걸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보신 분 있으세요? 있어요? 예, 네. 없죠? 네, 아무도 그런 개나 고양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이렇게 무언가 터닝 포인트. 그래서 하나님이 365일을 정해주고는 그걸 딱 끝내고 다시 또 새롭게 돌아서라고 새해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해가 될 때 무언가 내가 어떻게 좀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도 해보고 깊이 생각도 해보는 그런 계기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면은 개나 고양이하고 똑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 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바르게 작정을 하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마음속으로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면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 마음속으로 바르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마음속에서 바르게 작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정해놓고 여기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쯤에 이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약 60년 동안 사는 가운데 그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게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6년경부터 시작해서 536년까지 약 60년 70년간에 그 기간의 일이 다니엘서 여기 12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2장 안에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그 유다 지방의 한 청년에게 임했던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약속하시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그러한 그 포로 시기에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바빌론의 유명한 왕이 있죠. 그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전과 유대인들의 수도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러고서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첫 번째 생긴 그 일이 BC 606년경에 여기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라 해서 이 시기에 이 여호야김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이제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바로 이때 다니엘과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가서 보니까 이름이 하나냐 그 다음에 미사엘 그 다음에 아사랴라고 하는 그런 세 친구가 나오는데 이 세 친구들이 BC 606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침공을 통해서 그래서 포로가 돼서 지금 바빌론 땅으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에 임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이런 악한 일들이 나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생겼는가 그들의 삶 속에 생겼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스 제국이 멸망하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그런 관계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과 또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참다가 도저히 그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포로 생활까지 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언약의 백성을 되돌리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이 그런 행위를 따라서 엄청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 아들, 딸들을 이 우상 앞에 불속을 통과하게 해서 우상 앞에 인신제물로 가져다 바치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왕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한 해, 두 해, 몇백 년 동안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하실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지도자가 대언자요. 그 지도자가 제사장인데 대언자와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기쁘게 하는 말, 왕을 기쁘게 하는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한 이와 같은 엄청난 사악한 일들을 행할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상태가 무지하고 무지한 상태가 돼서 말 그대로 짐승과 같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유대민족이 이와 같은 그 상황을 우리나라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제 35년 동안의 그 식민지 통치를 하나님께서 마감해 주시고 6.25 전쟁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출해 주시고 반만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이 민족의 그 5천년 그런 역사 중에서 가장 잘 살게 되고 정말 풍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만들어 주셨는데 이 나라의 영적인 상태와 정치적인 상태와 그 다음에 문화적인 상태와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상태가 어떤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가? 어찌하여 목사 그러면 심지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제일 안 내주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목사 그 이름이 지금 들어가 있는가? 예배당을 빌려서 교회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쓰려고 합니다 하면 예배당 하려고 이 건물을 빌려주질 않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해놓은 일이 뭐예요? 100년 동안 이 부실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올바로 번역을 해서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좀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난 100년 동안 우리 교회 역사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문화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모든 행정기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교회를 유린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 지금 우리 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유다 민족이 당한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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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대로 넘기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 그 일을 한번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한번 좀 회복을 좀 시켜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속에 작정하는 그와 같은 한 해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이 엄청난 역경과 고난이 사실은 기회가 되고 또 시험이 되는 그런 기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전입니다. 성전. 이 성전이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소나 양이나 짐승을 끌고 가서 그 앞에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불려서 이 피로 말미암은 속죄를 받아야 유대인들은 마음이 평안한 건데 지금 성전이 완전히 훼파가 돼서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 또 좋은 사람들은 다 바빌론으로 지금 끌려가 있으니 그 앞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참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또 그 당시에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의 그 눈으로 보면은 완전히 이제 유대 민족은 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의 교회 형편을 살펴볼 때 이거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탄식하는 그러한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역사 그러면 히스토리라 그랬어요. 히즈 스토리예요. 하나님 그분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빌론 왕을 들어서 유다 민족을 침공해서 이 유다 민족을 포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고레스라고 하는 메대 페르시아 왕을 세우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다 민족을 다시 유다 땅으로 보내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지금 어떻든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든지 우리나라의 교회의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바빌론이니 그리스니 이런 그 나라들이 전 세상을 이제 다스리다 보면 그러면 탕평책을 써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주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써서 그렇게 해서 그 민족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들의 조언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유화정책도 펴고 이렇게 하는 일이 보통 왕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도 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포로로 데려다가는 그 안에 내 시들의 통치자 아스브나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중에 내 앞에 설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잘생긴 그와 같은 아이들을 골라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누가 발탁이 된 거예요? 다니엘과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조그만 아이들 글쎄 지금으로 봐서는 한 10살에서 15살쯤 된 그 아이들이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게 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아이들을 선정했어요. 그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음식도 좋은 것을 주고는 3년 있다가 이제 시험을 하겠다 하고 이제 왕이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그런 기회가 어디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좋은 기회인데 뭐를 테스팅하는 그런 기간이냐? 이 사람들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테스팅하는 그러한 기회였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지금 제일 큰 문제냐? 말을 다시 배워야 하잖아요. 바빌론 말을 배워야 왕 앞에 설 거 아닙니까? 바빌론의 모든 학문을 배워야 왕 앞에 설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빌론의 문화를 배워서 바빌론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시험의 시간이 이 아이들에게 닥치게 됐어요. 자, 말 배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름을 아까 다니엘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근데 다니엘의 이름이 7절에 가서 보니까 뭘로 바뀝니까? 벨드사살로 바뀌죠. 벨드사살은 벨이라고 하는 건 바빌론의 신이에요.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빌론의 신 벨이 너의 생명을 보존해 준다. 그게 다니엘의 이름이 된 거예요. 원래 다니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이런 이름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와갖고 다니엘을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뭘로 부릅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데 그 얘기는 뭐냐? 바빌론의 신 벨이 너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하루에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이제 부르는 이와 같은 상태에 이 사람들이 지금 빠져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까지도 참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빌론의 관습과 문화예요.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문화. 이 문화를 이 유대의 아이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지금 빠지게 됐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바빌론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모든 게 그냥 저절로 생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 동생을 만났는데 제 동생이 특허 심사관이에요. 공학 박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글쎄 서울대학을 다니고 공학 박사를 했는데도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미친 놈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어요 지금. 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천진난만하고 이런 것 같아도 학교에 딱 들어가서 하면은 여기 있는 상태하고 다른 상태로 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밖에 세상 나가서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거기 가서 그 아이들하고 바빌론 문화에 섞여서 살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아이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화 속에 살고 있다. 동성연애하는 것, 음란물 보는 것, 그 다음에 도덕과 예절은 저 땅바닥으로 지금 완전히 내팽개진 이와 같은 그 바빌론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지만 어른들의 그 문화, 퇴폐 문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가면 다 그거 아닙니까? 한 발짝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거예요. 자, 이 아이들에게 테스팅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8절에 가서 보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왕이 정해준 그런 음식, 그 다음에 또 왕이 마셨던 그 포도주, 그거를 다 배급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여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먹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이 그들에게 이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왕의 음식 얼마나 기름지고 좋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소를 잡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양을 잡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야채를 삶아서 그래서 코셔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방식대로 먹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더더구나 이 음식을 누구에게 바쳐요 먼저? 바빌론의 신 벨에게 가져다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그 바친 음식을 지금 나눠주는 이와 같은 지금 상태가 됐고 또 포도주를 이 왕이 마시고는 그 자기가 마셨던 그런 그 포도주 병에서 따라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이와 같은 일이 이 아이들에게 지금 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세상에 나가면은 당장 접하는 게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또 이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마약하는 거, 음란한 것 같은 일들 하는 거, 이게 지금 세상 모든 바빌론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 시대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는 모든 어른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모든 분들 앞에 지금 이 세상 문화에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문화를 이기고 그걸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와 같은 그런 시험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있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그 외부의 압력에 내가 동화가 돼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손해를 당하고 사람들에게서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내 자신을 정결하게 가꿔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간섭하시는 그런 내용이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굴복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이 다 해도 내 양심에 저촉이 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는 우리 아이들이 돼야 됩니다. 남이 다 해도 나는 안 한다고 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징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인생의 원천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가서 보니까 마음은 모든 것보다 악한데 어느 정도로 악하냐? 데스퍼리틀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극도로 악하다는 거예요. 극도로.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가다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제어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무엇인지 상관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2011년 그 한 해 동안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작정을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발생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가서 그 친구들이 가서 뭘 얘기해요? 저희에게 포도주 주지 마시고 음식 이런 거 주지 마시고 콩하고 물만 주십시오. 열흘 동안 저희를 테스팅 해보고 테스팅이 끝난 다음에 우리 얼굴하고 왕이 준 음식을 먹은 그 아이들의 얼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만일에 우리 얼굴이 더 나쁘면은 그러면 그것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지금 제안을 하는데, 다른 데 같으면 이런 제안이 먹히겠어요? 먹히지 않잖아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사람들이 은혜를 입혀주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 하는 그런 사실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시대의 통치자가 세운 멜살이라고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열흘 동안 너희를 테스팅 해보겠다 하고 열흘 동안 콩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이 아이들의 얼굴을 살펴봤더니 그 아이들의 얼굴이 왕이 준 그런 음식과 왕이 준 그런 포도주를 먹은 그런 아이들의 얼굴보다 더 빛나고 더 윤기가 난 것을 보고는 그래 너희들에게는 이제부터 콩을 주고 물을 주고 왕이 내린 그런 음식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허락을 해주겠다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하는 그런 일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얼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앞에 지금 놓여있는 이 일이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내 시대의 통치자와 또 내 시대의 통치자가 세운 이 멜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바빌론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과격하게 행동합니까? 안 그렇죠? 어떻게 행동해요? 신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예의를 갖추어서 행동하잖아요. 2011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신사적으로, 귀족적으로, 멋있게, 정직하게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나서 그 일들을 처리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큰소리치고 난동을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신사적으로 해요. 그렇잖아요. 귀티가 나게 하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러한 자세로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 아이들 머리 위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 2011년에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문제가 반드시 와요. 2010년도에 그 문제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빠져나갈까, 이것만 생각을 하면 그럼 개나 짐승과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고 만다, 그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거를 깨닫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래야 그 문제가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서 나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디딤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디딤돌로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빠져나갈까 이것만 생각하면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가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로 보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용기를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네 가지 기억해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용기. 하나님, 내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바뀌냐?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와 같은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내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가까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작정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훈련과 교육이에요. 이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훈련과 교육만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 그 일이 가능해요. 이게 세상 거는 세상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그런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가 같이 해야 되냐? 하나님의 손이 같이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같이 해줘야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바뀔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이렇게 작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20절 가서 보니까 나중에 왕이 이 아이들 다 데려다가 테스팅을 해봤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만큼 모든 지혜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없었는데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몇 배나 뛰어났다 그랬어요. 몇 배나 뛰어났다 그래요? 열 배나 뛰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깨닫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니까 이 아이들이 열 배나 뛰어난 것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 다시 한번 잘 들어요. 세상의 공부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줄 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저와 여러분의 경제적인 생활에 윤택함이 있게 됩니다. 몇 배나 있게 돼요? 10배 이상이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과 저의 가정생활에 풍성함이 다른 가정보다 10배 이상이 되는 그런 복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지금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은혜의 왕좌 앞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이라도 부지런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게으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일을 잘 못하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10배 이상으로 지혜롭게 10배 이상으로 재물 받을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내가 마음껏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기 기록해 놓은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는 이집트의 지혜와 과학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많은 말씀을 기록했어요. 왜 그게 가능해요? 사도 바울만큼 그리스 말과 시와 문학에 대해서 많이 알던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에서도 뛰어나게 여러분이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10배와 같은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21절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니엘이 잡혀와서부터 고레스 왕의 1년까지 그 기간이 약 60년, 65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나이가 15살 됐으니까 적어도 나이가 80세, 85세, 심지어 90세까지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생제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항생제가 있으니까 지금 70, 80 사는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항생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 없는 가운데 지금 90을 살았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이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어떤 일도 해주시냐,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60년 동안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세상의 모든 왕국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이 다니엘이 12장에 걸쳐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미리 초감해보는 그와 같은 일 안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시킨다고 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이 안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의 지혜에도 뛰어나고 많은 명예도 얻고 물질도 얻고 또 장수하는 그런 복까지 얻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다니엘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복이 하나만 온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몽땅 이런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이 다니엘에게 임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요소가 있어요. 교육도 받아야 돼요. 직장도 얻어야 됩니다. 결혼도 해야 돼요. 재물도 얻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낳아야 돼요. 예, 교회도 섬겨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노후 걱정도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올 한 해는 특별히 2011년에는 내가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여기 다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특별히 2011년에는 킹제임 성경 반포 400주년이 돼서 5월 2일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날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재정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이 땅에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겠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 있고 세상에 굴복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1년도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굴복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점프해서 이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려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속에 작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작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심지어 장수하는 복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확신합니다.